에스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는데 신약성경에는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붙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 사회를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주전 530에서 43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어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사사기, 또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이어서 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허리에 해당되는데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걸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그 엘리트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남아있는 일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같이 살면서 급속하게 혼혈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지였던 솔로몬 성전까지 무너진 상태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의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에스라서의 시작인데 이스라엘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수축됩니다. 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나안 백성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함께한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은 1차 귀환을 기록했는데 주전 538년경에 그 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요하수아죠. 예, 인도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곳의 주민들의 방해로 주전 520년까지 중단되었다가 4년 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귀환자 수는 42,360명에 노비가 7,337명 뭐 대충 한 5만 명 정도인데 성경기자가 에스라서 2장을 할애해서 특별히 그들의 족보와 인원을 상세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 포로 귀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2차 귀환을 기록하는데 1차 귀환 후 한 80년이 지나고 주전 458년경에 아닥사스 왕 때 그 에스라의 인도로 한 9,000명 정도가 귀환해서 종교역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을 기록하는데 주전 444년경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 인도로 성벽을 재건하고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고 또 개혁과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주전 924년이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한 200년 지나니까 722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됩니다. 그리고 한 124년 정도 남유다 왕국이 더 계속되는데 598년에 이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는 거진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인접국가로 흩어지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의 그 망각 속으로 살아있는 듯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전 539년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키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서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에게 점령될 때까지 한 200년 넘게 페르시아는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바사라고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이전에 바벨론이나 메대, 아시리아 왕국과는 달라요. 점령국 주민들을 달래고 포용하는데 또 점령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사고 그래서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과거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이 점령국 주민들을 포로로 다 끌고 와서 노예로 부리는 것에 반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중앙집권적으로 직접 통치하던 점령국들을 다 분할해서 총독을 파견하고 지방자치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원하는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또 그들의 고유의 문화도 인정하고 종교도 인정하고 그래서 그동안의 그 불만들을 완화시키는 정책인데요. 이게 고대 근동 국가에 없던 아주 획기적인 통치 방법인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의 이런 통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각 제국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귀환을 허용하는 칙령을 선포하는데 그리고 귀환한 유대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다리오 왕이라는 건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선지자 다니엘은 메대 바빌론의 다리오 왕 시대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아주 나라가 바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총리로 있다는 건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보통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잘못하면 목숨 부지하기 어렵죠. 국무총리가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하고 또 평판이 좋았으면은 이 나라가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총리직을 한다는 건요. 이거는 사실 다니엘의 능력이라고 보기는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다니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고레스가 귀한 조서를 내리는데 국무총리로서 큰 영향을 주었을 건 틀림없어요.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신실한 종 다니엘을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이 바뀌는 순간에도 사랑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한테 이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물질 세계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통치하는 방법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고레스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 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아직 묘사하는데, 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백성도 물론 잘 쓰시는데, 스가랴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에스라 1장 5절에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성전을 건축하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 등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 그것도 보통 사람입니까?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주 막강한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자, 여기서 감동시키다. 이건 이제 영어로 stir입니다. 그러니까 휘젓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신다는 게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awaken입니다. arouse from sleep. rouse, insight.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충동을 하시기도 하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휘저으시고, 이거를 우리는 요즘은 성령의 감동, 감화라 그러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계속되는 고레스 왕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운 말을 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순간적으로 이게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페르시아는 우상, 이 마르둑을 신으로 섬기는 페르시아인데 그 고레스 왕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막 세계를 제패한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세상에 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흘러나올까? 이 성경 기자들이 유대인이라고 너무 아전인습격으로 성경을 기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6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똑같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한 말이 역사적인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근동 문헌점에 기록된 고레스 인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린더드 사이러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고레스 무덤에서 나오는 그 원통형으로 생긴 비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페르시아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포로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고 비문에는 자기네 신 마르둑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신 마르둑의 음성으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은 페르시아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신 마르둑의 명령에 따르라고 발표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신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다 준비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국을 번영하게 할 그런 신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신도 인정하고 섬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뭔가 음성을 들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발표하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마르둑이라고 그렇게 발표한다 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그 고레스의 조서가 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충성한 유대인을 그들의 땅에 살게 함으로써 세금도 받고요. 또 그 외곽에 방어도 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라는 게 역사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로 봐서는요, 어차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서라면은 아,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주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선민이라는 아이덴티가 확실해서요, 다른 나라가 통치하기가 참 어려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동을 제패했던 아시리아, 뭐 바벨론, 페르시아를 비롯했어요. 또 나중에 그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도요, 이 골치 아픈 민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의 자치권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의 반란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 헤롯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직후에 다시 나라를 세웠는데요. 세계 역사상에 완전히 없어졌다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다 똑같은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현명한 왕입니다. 아마도 이런 유대인들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요. 그들을 달래서 제국에 협조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니까 하나의 그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비유 맞추려고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차피 정치를요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정치인들은요 쇼를 잘합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쇼를 못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어요. 쇼를 한다는 게 뭐 거짓말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보여줄 건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쇼를 하다 보니까 좀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막말 잘 아시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참 막말 많이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말을 합니다. 물론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절제 못하고 막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정치의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속성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에게 있는 그 세상의 위협과 타협을 하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또 사실 하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의 크리스천은 현실과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주도한 33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은 불의와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왕 고레스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같아요. 우리도요,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에 우리도 뭔가 배워줘야 됩니다. 주일날 회사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 부정한 거 시키면 자살하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걸 인식을 시켜주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배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으면 그냥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워줘야 합니다. 어쨌든 고레스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든 고레스의 조서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조서가 하나님의 주권이 한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왕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증건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인물로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러십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느라 하는 자라. 이 고레스를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아주 크게 쓰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러분 기름 붓다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보통 의미합니다.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이 말이죠.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까지 묘사할 수 있는지 참 정말 이제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의 조서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되는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오늘 본문 기록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가 세계의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인지 하나님을 전혀 거기다 개입시키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역사는 그래서 God story 대문자 H history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 땅에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일어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귀환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주관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귀환에 필요한 재물과 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그 성물까지 제공하시는 게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다세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장녀들이 뺏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그 기물들을요 다 돌려줍니다. 이거 갖고 가서 성전 져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그 제사장 레위는 물론이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뭐 지금 말하면 찬양팀까지 제공하십니다. 참 이건 재밌습니다. 이것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예외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예배 잘 드리라고 예배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장비들을 돌려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선물까지 다 제공하셨다 이런 얘기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주전 516년 3월 12일 이스라엘 성전은 완공되는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다시 질문하면은 포로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이건 대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전 있을 때 예배 의식의 차이와 성전이 다 망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딴 나라로 끌려가서 성전이 없죠. 그때 예배 의식의 차이는 뭘까요? 간절함. 네, 물론 간절함, 지금 문제는 이제 간절함 때문에 하시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차이는 뭘까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고, 포로 중에는 성전이 없었고, 그 차이입니다. 성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교회 와서 드리는 게 간절합니까? 대충 아무 데나 가서 드리는 게 간절합니까? 이 간절함 때문에 그러긴 해요. 성전 무엇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물론 포로 간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진 않았어요. 다네 같은 사람 보면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 쪽으로 엎드려 꿇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건 다니엘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드리고 있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예배 드려도 그냥. 네.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으로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 회복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가졌던 이스라엘의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양했죠? 교회여 일어나라. 이스라엘 교회여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주를 지키는 거. 왜 주를 지킵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예배 성공이고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예배의 흐목인데, 왜? 진정한 예배를 통해야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항상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벽과 성전을 새롭게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중에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왜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감동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감동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감격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정말 알고 그러면 우리에게 감격이 넘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비전도 생기고요. 또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도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요,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더라도 교회는 사실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주저앉아 있는데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끝날 때 꼭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공된 신앙의 예배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트럼프든 누구든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항상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